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대교 오니까 너무 이렇게 삼키하지요. 성경 말씀 여호수아 제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실팀에서 두 사람을 가만히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소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려 하였으나 실상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길로 나루트까지 따라갔고 그 다른 자들이 나가서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논다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를 생명을 죽는 데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의 길에 내가 우리의 이의를 누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도 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우리는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 저들이 처음에 그 아프리카에 선교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프리카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발을 내디뎌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제가 대전에 살고 있을 텐데 대전에서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대학생들이 목사님 엑스포하면 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그 외국에 전도하러 못 가지만 외국 사람 한국에 올 때 우리가 전도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영어로 전도지를 만들어서 외국인데 전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참 좋다. 그래라. 대학생들이 이렇게 영어로 막 전도지를 적어가지고 막 인쇄를 하고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더니 이젠 학교를 마치고 엑스포 가서 외국인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케냐에서 엑스포에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엑스포 일하러 온 직원들이 우리 학생들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서 케냐의 사람들 같이 놀고 전인 케냐 사람들 그 아는 아파트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케냐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학생 하나가 나한테 말하길 목사님 케냐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그럼 왜? 물어보니까 한국은 음식값이 굉장히 비싼 나라예요. 그런데 케냐 사람들이 월급 받아가지고 한국에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케냐 사람들 거의 밥을 안 먹고 고구마 사서 먹고 라면 사서 끓여 먹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안 됐구나.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해서 여보 우리 케냐 사람들 식사 한번 대접하자. 이제 그날 제 아내가 음식을 무지 많이 차렸어요. 소고기도 굽고 케냐는 닭을 좋아한다. 닭고기도 이제 막 닭도 잡고 그리고 이제 막 계란 잡채 잔뜩 채로 케냐 사람 초대했는데 케냐 사람들이 한 20여 명이 와서 우리 집에 저녁 내내 먹고 막 너무 그들이 즐거워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한 사람 딱 일어난 목사님 케냐 사람들은 식사를 초대하면 선물을 사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선물을 못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케냐 노래로 선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 이분들이 한국에서 조용히 서 노래 그다음 막 놀면 끼끼끼끼끼끼끼 하면 노래를 부르는데 생전 처음 아프리카 사람 노래를 부르는 건 노래도 참 그 아프리카 노래가 이렇게 마음을 막 울리더라고요. 내가 참 노래가 좋았다고. 내가 물어봐 당신은 한국에 와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한국에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우린 여 대전에 엑스포 안에만 있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한 번씩 지방에 갈 때 내 승용차에 나하고 내 아내하고 둘이 가는데 뒤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 탈 수 있으니까 갈 때 연락하면 올 수 있으면 같이 가면 된다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방을 자주 가는데 케냐 사람들 데리고 뜰 땐 두 명, 세 명 태워가지고 이제 저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목포도 가고 목포에 가서 막 그 세발낙지 막 그래 먹는 거 보면 막 기겁을 하고 막 세계 3대 협오식품 중에 하나가 세발낙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한국을 가면서 여행을 하면서 한국 산이 너무 아름답다 그러고 어떨 때 막 구름이 산 위에 꽉 끼어 있는데 저 산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막 고속도로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막 그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했어요. 저는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제가 지방에 가면 내가 밥 사주는 거 아니고 나 줄 밥 같이 나눠 먹으면 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엑스포에 저 이제 그 참가한 국가들을 따라서 뭐 한국의 날, 독일의 날, 케냐의 날, 필리핀의 날 그걸 행하는데 엑스포에서 이제 케냐의 날 행사가 있는데 케냐의 상공부 장관께서 오셨어요. 상공부 장관이 오셨는데 와서 케냐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장관님 우리 케냐를 참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박옥수 목사님 케냐 사람들 너무 사랑해요. 우리 너무 많은 대접을 받아 장관님 좀 인사 좀 하세요. 그 장관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고맙다고 저녁 때 이제 인사하러 오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제가 그럼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 되지 말도록 와 우리 집 한국 음식 먹어보니 좋다고. 그러나 장관님들하고 한 20명이 장관님하고 한 20명이 왔어요. 뭐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장관님이 너무 행복해하고 그때 제가 쓴 책 가운데 영어로 된 Only by Jesus Work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선물 줬더니 아 목사님 우리나라 대통령은 신앙서적 읽는 걸 좋아하는데 책을 한 권 더 주세요. 대통령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라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임삼차를 선물로 줬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 엑스포를 마쳤는데 2014년 그 다음 이듬해인데 상공부 장관께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케냐에 있는 어떤 큰 교회가 그 이제 그 무본이라고 해서 야요 스타디움이라는 큰 체육관에서 집회라는데 이 장관님이 그 목사님을 불러서 한국의 박옥수 목사님을 내가 초대할 테니까 여기 집회에 말씀을 전할 시간을 좀 할애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쪽 교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쪽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고 케냐 오라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1994년도에 케냐를 제가 방문했어요. 비행기가 케냐 공항에 내려 저녁인데 캄캄한 거예요. 공항 안에 조그마한 전기불 몇 개 켜놓고 어두운 뭐가 보이지도 않았어. 그래서 그쪽 교회 대표가 이제 와서 저를 그 이제 숙소에다 딱 데려다 주고 처음으로 이제 케냐에 하룻밤을 잤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제가 이제 설교를 두 시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야요 스타디움은 큰 운동장인데 운동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인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집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집회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고 찬송 부르고 헌금을 해요. 그리고 헌금을 전부 바구니를 이제 많은 바구니를 들고 이제 가면 사람들 헌금을 넣고 나서 이제 다시 집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집회가 시작되는데 집회 중간쯤 돼서 이제 헌금 또 작정하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또 작정한 종이를 넣고 또 집회 마지막 부분에 또 헌금을 거둬요. 그럼 집회 헌금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가 헌금 내라는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헌금 내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아, 내가 헌금을 했더니 하면 복을 주어서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차가 몇 대나 있고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웠어. 그냥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막 사람들이 쭉 있는데 기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나오라니까 한 수백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이제 다니면서 폭격 하면 미니까 쓰러지는 거 사람들이 그 이제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나도 목사님 다 나가 나도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딱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는데 나 넘어지면 다칠까봐 막 붙잡고 안 넘어지게 하려고 애를 먹고 나중에 넘어지면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여자들이 넘어지면 또 그 위에 이제 그 뭐야 보자기로 이제 가려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주최처에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넘어진 사람 일으키는데 당신 왜 서 있는 사람 넘어뜨리냐. 이거 성경적인 거 아닌 것 같다. 첫날은 그랬어요. 근데 식사하러 식당에 가봤는데 거기 있는 대부분의 청중들은 거의 맨발이고요. 지금은 케냐도 많이 좋아졌지만 정신대 아무도 정신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나무 그늘에 씌우고 있는데 그 이제 체육관 거기 이제 기빈실에 딱 가니까 목사들이 먹는 식사가 있는데 깜짝 놀란 건 미국에 어느 식단도 그렇게 화려한 식단이 없을 만큼 화려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설교 시간이 됐는데 시간은 한 시간이에요. 시간이 딱 60분 설교하라고. 그 내가 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20분 되니까 쪽지가 날라와요. 빨리 끝내달라고. 그래도 계속 설교를 했지요. 한 30분 지나니까 뭐 아우성을 쳐요. 주변에서 설교 너무 길게 한다고. 그 사람도 한 20분 하거든요. 어쨌든 뭐라 하든지 한 시간을 때웠어요. 막 난리를 치든지 말든지 내가 있는 밀어낼 때까지 해야겠다 싶어서. 그날 저녁에 숙소에 들어왔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 제가 그날 제 주님 앞에 제 기도한 기도를 잊을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줬습니다. 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케냐 사람들 보니 나는 너무 잘 입고 잘 살고 배부르게 먹고 그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허락하신다면 이 케냐에 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날 제 마음이 막 뜨겁게 올라왔어요. 제가 1994년도요. 그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특히 위장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막 비위가 상하니까요. 케냐에서 한 2주 있는 동안 거의 식사를 못했어요. 처음에 이제 케냐 음식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제 위장을 고쳐주신 뒤로 막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저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만 먹으려고 해도 저는 음식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거 더 먹는다고 뭐 어떻게 했나 싶어서 그래서 더 먹어요. 그날 제가 한 일주간 동안 거의 식사를 못했는데 한 번 어떤 집에 식사를 초대받았는데 푸푸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건 카사바라고 하는 만주오카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제 굵은 기다란 뿌리로 된 식품 그 저 뭡니까 뿌리인데 그 그게 막 전분이 많아서 그것만보다 훨씬 더 차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삶아가 절구에 찌어서 떡을 만들어요. 부풀 어떻게 만드는가 싶어서 가보니까 여자 두 사람이 이제 부풀을 찐, 한 사람은 절구질하고 한 사람은 뒤집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제 한 뒤집으니까 그 푸푸가 손에 묻으니까 손에 물을 바르는데 세숫대에다 물을 떠다 놓고 시커먼 물을 발라가지고 그 뒤집는 거예요. 그걸 안 봐야 하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한 분은 어느 목사님 내외가 저를 초대했어요. 식사 초대 5시 반쯤 갔는데 요리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9시에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밥이 있고 지금도 다음에 캬베스를 생걸 그냥 막 썰어 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타클 잡아가지고 그 타클이 잘게 한 게 큰 하나는 토막으로 닭 한 마리를 가지고 한 여섯 토막을 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콩으로 좀 요리해 놓고, 그 다음에 생선 비늘도 안 벗겨 거의 안 구워 놨는데, 비린내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닭고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그냥 닭고기 아주 귀한 건데, 내가 한 토막을 먹으면, 사람을 계산해 보니까 딴 사람 못 먹을 거 다 고기는 안 먹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캬베스 딱 먹었는데 거다가 향료를 넣어가지고 비위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 생선을 먹으려고 하니까 비늘이 그 안에 얼마나 비린지 콩으로 요리한 걸 좀 먹을 괜찮아서 콩을 이렇게 저 접시에다 들어놨어요. 밥을 먹고 콩을 그 요리 반찬 좀 먹으니까 빠쩍 하는데 마당에다 콩 타자 그래 모래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그대로 이제 요리를 한 거예요. 짐승을 잡아도 거기 뭐 바나나 잎과 더 넓은 잎이 그 위에 놓고 썰면 그 맨 땅에 놓고 잘라요. 그래 그렇게 뭐든. 그 입에 이제 모래가 가득한데 이걸 어떻게 뱉지 싶어서 앞에 사람 어떻게 먹는지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콩을 아무렇지 않게 먹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돌을 갈라내면 한국 사람 까다롭다고 할 것 같은 거라요. 그래가지고 돌을 도저히 갈라내 입으로 내서 그래서 입 안으로 밀어냈어요. 돌을 밀어내가 입술에 바른 걸 올라가면 털고 내리면 털고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은 거예요. 처음에 아프리카 가서요. 제가 영어를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도 못하는 데다가 그래 저를 이렇게 대접하는 케냐에서 왔던 그 도로티라고 하는 사람, 데소라고 하는 부인 자매들이 둘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매. 도로티가 어느 날 한국 식당에 가서 김치를 사왔더라고요. 김치 너무 맛있더라고요. 김치도 한국 김치가 아니고 케냐 김치인데 내가 김치 살 만한 돈은 있는데 내가 김치 사다가 밥 먹고 싶은데 그것도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전혀 밥을 못 먹으니까 도로티라고 한 자매가 어느 날 와서 나한테 페스터 팍 왜 그러냐고 한국에서 내가 밥을 너무 못 먹으니까 뭘 좋아하냐고 물어보더라고. 아, 나 된장찌개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된장찌개 뭘로 만드느냐고 콩으로 만든다고 크으, 됐다고 된장찌개 만들자고 이 콩 사올 테니까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되느냐고. 잘 안 돼도 비슷하게는 안 되겠느냐. 비슷하게도 안 된다. 왜 그러냐. 된장 맞는데 1년 걸린다 그랬어. 그 도로티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무슨 요리를 1년 동안이나 걸려서 하느냐. 근데 된장 만드는 법을 쭉 설명을 해줬어요. 자기는 무슨 음식이든지 밭에서 와서 30분이면 밥상에 다 올라간다고. 정말 제가 케냐에 처음 갔을 때 이제 제가 많은 곳을 둘러봤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 민족들 복음을 전하고 싶어. 제가 케냐를 떠나는 날 내가 빨리 한국 가겠다고, 한국 가서 한국 정리해놓고 케냐에 다시 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일을 정리하려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그냥 떠나가면 되는데 아직도 못 가고 저 언제 갔는지 모릅니다. 1년 후에 가는지 2년 후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케냐에 가서 단 얼마라도 몇 개월이라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듬해 1995년에 윤종수, 김종덕 두 사람을 케냐에 보냈어요. 뭐 그 뒤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고 특히 케냐에 종교 등록 없는 문제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1989년도에 해외 선교를 시작했는데 약 25년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선교사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수고를 했습니다. 제가 계모같이 못됐어서 선교사 고생을 많이 시켰고 어림 겪으면서 저들 선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회가 돼서 전 세계 약 200여 곳, 한 80개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서 200여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복음의 열매가 막 일어나는데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파라과이에 가면 아순시온이 파라과이 그 도시 이제 수도인데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우리 수양관이 있어요. 그 수양관에 우리 이용재 목사님 거기 이제 무덤이 있어요. 이용재 목사님은 제가 86년도 부산 무궁화회관에 집회할 때 그때 이제 신학생이 여러 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신학생 가운데서 한 명이에요. 그 신학생 가운데 네 명이 아주 이제 저희들 교회에 왔었어요. 한 사람은 선교학교에 제가 다 안 받아준다고 화가 나 떠나버리고 이제 우리 여기 현재 우리 교회 두 명이 남아있고 그리고 한 명이 이용재 목사님이에요. 이용재 목사님 몸이 좀 불편해서 몸에 좀 신체 장애가 있어서 장애 있는 사람들 특색이 좀 깡아리가 있잖아요. 깡아리가 있어서 이용재 목사님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행복해해서 신학교 다니면서 장로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그 이용재 목사 그때는 형제 부부가 저희 선교회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래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제 남미에 선교사를 보내려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 남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용재 목사님 누님이 남미에 있어서 연결되어 남미에 처음으로 파라과이에 가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파라과이 있다가 이제 페루 있다 그러면서 저도 남미에 자주 가 집회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남미에 이제 거의 대부분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서 막 힘있게 큰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제 구원을 받고 너무 감사한 거. 한 분은 어떤 사람이 연락했는데 코스타리카에 사는 사람이 목사님 우리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조성주 선교사를 코스타리카에 보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연결이 다 잘 안 돼가지고 조성주 선교사 코스타리카에 그냥 가게 됐어요. 조성주 선교사 코스타리카에 딱 내렸는데 이제 세관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쪽 직원들이 뭐라고 질문한다 아무 말을 못하니까 두 시간 동안 거기 서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전혀 말이 안 통하니까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니까 그냥 이야 웃고 있으니까 두 시간 동안 서 있다 이제 나가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코스타리카에 내려서 나왔는데 저녁에 캄캄한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르고 나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분이 오더니 혹시 조성주 선교사님이세요? 아 그렇다고 어떻게 왔냐고 내 친구가 한국에 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는데 한국에 어떤 선교사 코스타리카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마중올 사람도 없는데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말도 못하는데 코스타리카에 얼마나 어렵게 니아가 좀 도와줘라. 그래가 제가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막막하게 선교가 시작됐어요. 브라질의 김범석 선교사님이 갈 때 역시 브라질의 포르투기 한 마리도 못하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제 비행기를 태워서 보냈어요. 제가 마지막 김범석 목사님, 목사님, 제가 브라질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비행기가 서울에서 브라질까지 한 24시간, 25시간 걸려요. 그 비행기 안에 한국 사람들 가운데 브라질 사는 사람이 많이 탔을 거다. 브라질 가는 비행기니까. 비행기 안에서 계속해서 전도를 해라. 자리 옮겨 다니면서. 그래 한 사람 구원 받거든. 그 사람에게 가서 어쩌면 되는지 물어봐라. 근데 김원호는 예 하며 비행기를 탔어요. 지금은 저들이 전 세계를 그냥 뭐 앞집 드나들듯이 막 누비고 다니는데,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교회 사정이 안 좋아서 선교사를 보내는데 돈도 많이 붙여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의 맨주먹으로 가다시피 했는데 막 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성주 목사님이 코스타리카 가서 이제 그 나라 말을 배우는데 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배우면서 어느 날 이제 몇 마디 배웠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조성주 목사가 이제 한마디 해요. 한마디로 세 사람이 앉아 의논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뜻이야? 의논 쭉 해가지고 아 이런 말인가 보다. 그래 그 다음 이야기해라. 그 이야기 또 한마디 해요. 그러면 또 이제 의논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 이제 말은 조성주 목사고 맞추긴 자기들이 맞춰요. 근데 그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지구에 어디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다 가본 건 아니지만 다 만나보지 않은 어디 가도 이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좀 이렇게 전도 잘하는 사람에서 무조건 젊고 전도 잘 해외를 다 보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가 어설프고 그래 시작됐는데 막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수양관 뒷산에 가면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의 그 산소가 있는데 정말 여러분 그 베냉에서 복음을 다 돌아가신 권영 사모님 커다란 가방에다가 불어를 제대로 막 불어 성경, 불어 사전 또 영어 성경, 영어 사전, 한국말 잔뜩 들고 막 집집마다 찾아다니 복음을 전하다가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김광훈 목사님이 큰형 사모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화장을 해가지고 유골을 모시고 왔어요. 우리 전부 울었어요.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에 우리 선교사님도 여러 분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뭐 감격스러운 거예요. 전에 이야기했던 이성기 목사님 산소 그리고 여러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만 어제 제가 경주 손자매님 만났는데 아주 오래전에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누구냐 언제 구원받았다 오창명 목사님 때 구원받았다 오창명 목사님 아시는 분 거의 별로 없을 거예요. 부산에서 사역을 하시다 돌아가신 목사님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어렵게 굶어가면서 어려움을 당해가면서 말을 배워가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에 그 저 뭡니까 월드컵 할 때 그때는 이미 우리 선교회에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월드컵 할 때 우리가 월드컵 본부에 통역을 많이 지원해 줬어요. 영어, 뭐 스페인어, 독일어 이런 통역하는 사람 많지만 뭐 폴란드 은하 뭐 그런 말 한 아주 특이한 그런 우리 선교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그때 조직위원장님이 저한테 제가 대전서 할 때는 그 이제 조직위 가서 그 우리 통역 지원했는데 그 티켓 하나 보내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 티켓은 넣고 들어오십시오 해가지고 저 기빈이 그래서 통역도 보내 저는 월드 그 기빈석에 앉아서 실제로 봤어야 되죠. 그 이제 조직위원장이 저한테 위원장님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도 전해오고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 오심이 임박한데 제일 이제 선교가 어려운데 이스라엘이고 일본인데 최근에는 이스라엘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너무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장지현 선교사가 장지현 선교사님이 작년에 와서 한국 월드캠프 와서 교제를 하면서 자기 마음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있었어요. 선교나 목회를 할 때 아직도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힘으로 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깨뜨리고 하는 건데 그 단계를 벗어나면은 똑같은 목사님인데도 전혀 달라요. 그전에는 자기가 일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속에 갖가지 악이 일어나고 추한 것이 일어나고 더러운 것이 일어나고 거짓댕이라 그걸 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요. 이론으로 잘 알지만 그게 마음에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사람들이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그냥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 앞에서 갈등도 많이 하고 고통도 많이 괴로워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 무너뜨리고 꺾여진 사람들은요 담대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제가 정신이 안 좋은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은 거의 99%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 마음을 꺾지 못해 자기 생각 속에 끌려다니다가 힘을 얻지 못해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적으로 약한 분들이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부인하는 그때부터 정신이 굉장히 건전해지고 밝아지고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선교를 한 지 25년이 가까이 되면서 장지현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 최근에 구원만삼 일어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목사님 다음 월드캠프 때는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형제 많이 데리고 갈게요.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호수아 2장의 살몬과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느 날 여호수아가 살몬하고 다른 사람 두 사람 부르더니 너 여리고에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보내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그냥 가서 여리고와 그 땅을 엿보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는 살몬이나 그 친구는 너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가서 여리고 사람들 보면 금방 이스라엘 사람인 거 알 텐데 내가 잡히면 어떻게 되지? 죽을런지 몰라. 감옥에 갇히게 될런지도 몰라.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그렇지만 살몬은 여호사의 말씀을 듣고 여리고로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서 유숙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보고 여리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고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 라합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끌어내라 그 간첩이다 그랬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막 라합의 집에 문을 쾅쾅쾅쾅쾅 문 열어 라합이 막 얼른 두 사람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있는 눕혀놓고 거기다 삼대를 전부 덮어서 가려놓고 아 이제 오늘은 술 다 떨어졌어요. 영어 끝났어요. 문 열어! 문을 열었습니다. 군들이 이 집에 낯선 사람 두 명 들어왔지? 아, 예. 어디 갔어? 아, 그 사람 좀 이상하던데요? 그래, 어디 갔어? 뭐, 자기들이 수곤수곤 하더니 성문 닫을 때쯤 돼서 막 성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빨리 따라가 봐요.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지붕에 있는 삼대 밑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살몬이 세상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는 오늘 죽을 몸인데 하나님 저 여자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 여자가 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저도 복음 전도하러 다니면서 막 어려운 일도 많았고 위험한 일도 참 많았어요. 한 번 남미 레시텐시아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일반 교회에서 그게 목사님이 그게 부인 성도 집에 저 숙소를 장만했어요. 그 부인 그 남편이 제가 왔던 이야기고 직장이 안 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전 집회를 마치고 난데 점심을 먹고 난 뒤에 날 보고 배 타러 가자고 막 그렇게 졸라요. 그래서 그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배를 타러 갔어요. 말도 서로 못 통하면서. 큰 넓은 못인데 물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막 노를 젓는데 제가 배를 타면서 수영을 하고 싶었어요. 당신 노 저어가서 내가 막 수영해서 나갈게요 하는 그러는데 말이 통해야지. 그래서 이제 막 그 띠 내리고 싶었는데 뭐라고 띠 내려 그냥 띠 내릴까 막 그러다가 어찌다 못 내렸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나와서 이제 밖에 나온다. 아이들이 낚시질 하는데 이만한 손바닥만한 고기를 잡아 풀밭에 던졌어요. 이거 왜 던지냐? 그 고기 못 먹어요. 이거 무슨 고기인데 삐라냐예요. 깜짝 놀랐어요. 남미의 연못에는 피라냐가 있어요. 이 손바닥보다 좀 크거나 이런 많은데 이 피라냐는 이빨이 톱니 같아요. 한번 물면 사람 살이 한 줌씩 끊어져요. 이건 사람 고기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수영에 나가면 그 중에 한 마리가 딱 물어요. 물어서 살주면 이만큼 떼가요. 그럼 피가 나면서 핏물이 딱 사방에 피라냐 수천 마리가 모여들어가지고 한 10분 후에는 뼈만 그대로 싹 가라앉아요. 제가 그날 수영을 뛰어들었으면 10분 후에 제 뼈가 거의 싹 가라앉았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 다 못하는데 위험한 일도 많았고 인도에 가서 힌두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때 인도 지역에 참 그리스도인들 많이 죽었는데 경찰서장이 제가 좀 유명인이라고 죽으면 국제적인 문제 되겠다고 생각했던지 완전 무장한 경찰 9명을 보내가 저를 늘 호위를 했어요. 그 뒤에 9명 경찰 세워놓고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살모니 그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리고에 가서 기생라합의 집에 갔는데 기생라합이 막 밖에 문들어 얼른 데려와서 지붕에 삼대 가려놓고는 시신 딱 떼고 아, 오늘 이제 영어 끝났어요. 술도 다 떨어졌고요. 야, 여기 오늘 새로운 사람 있지? 아, 예. 어디 있어? 아, 그 사람들 어디 자기를 수근수근 하더니 말이지. 왜 딱 눈치 보더니 좀 이상해서 그런데 딱 성문 닫을 시간 좀 되더니 막 성문 쪽으로 달려가서 빨리 가보세요. 할머니 삼대 밑에서 이제 난 오늘 죽는구나. 난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구나.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아들은 여기 죽습니다. 막 그랬는데 그 기생 라합의 하는 이야기 듣고 너무 고마운 거야. 저 자는 뭐 때문에 여리고 사람이면서 간첩이 나를 살려주는 거지? 저 자는 왜 나를 구원해 주는 거야? 그래도 군인들이 와서 방에 집에 돌아 한번 둘러보기로 할 텐데 그냥 나가네. 분명히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잡으러 왔는데 그래도 방 한번 집 한번 둘러보리던 그냥 가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살몬이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래 하나님이 이를 기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생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다른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 야, 저 여자가 왜 나를 살려주지? 저 여자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나갔어요. 나고 난 뒤에 기생라합이 오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당신을 처음부터 잘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지요. 이 나라 정탐하러 왔지요.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애굽에 올 때 홍해 물을 하나님 마르게 하신 것이나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아모리 두 왕을 멸한 것이나 우리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우리는 당신들이 와서 여리고를 멸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간담이 녹았어요.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신들도 나와 우리 부모님과 그 가족들을 다 살려주기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표를 달라고. 살몬이, 야, 이 여자 너무 지혜롭다. 그 기생 라합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정말 그 지혜 마음이 막 다 빨려들면서 살몬의 마음에 참 많은 여자들을 만나봤지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기생 라합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마음에서 막 갑자기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까? 이렇게 일을 하실까? 살몬은 라합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사랑하는데 또 기생이라 좀 끈질기잖아요. 어찌다가 저렇게 좋은 여자가 기생이 됐을까? 사랑에 배신을 당했을까? 어찌다가 기생이 됐을까? 그래, 기생이면 어때? 여리고 사람이면 어때? 마음이 난 중요해. 난 저 여자처럼 깨끗하고 몸은 기생이지만 난 마음이 중요해. 저 여자처럼 저런 마음을 가진 여자 만나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부담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리고에 간 살몬에게 생명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믿음도 얻었고 여리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한다는 이야기 듣고 담대한 마음도 얻었고 살몬이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얻은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떨 때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그날 사람들이 여리고 왕에게 얘기해서 여리고 왕이 사람을 안 보냈더라면 기생 라합이 살몬을 숨기지도 않아 그냥 이야기하다 그대 있다 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지 기뻐하지 살몬을 보내시고 여리고 왕들이 살몬을 잡으러 왔을 때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 살몬을 잡으러 왔을 때 살몬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거기서 기생 라합의 그 지혜와 기생 라합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시고 기생 라합이 자기 가족들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려내기로 약속하고 여호와로 맹세하고 표를 내라. 제가 복음을 전하는 지난 50여 년 동안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반면에 살몬처럼 너무 사랑하는 여자인데 기생이라니까 좀 그렇죠. 그렇지만 너무너무 사랑을 해서 라합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은 성경에 없대요. 그 말을 탁 적어 성경에 있었으면 용기 없는 총각들이 프로포즈 할 때 도움이 될 텐데. 라합이 느끼는 거예요. 삶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눈빛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수많은 남자들 만나봤지만 그들 그냥 기생 라합을 하나의 기생으로 자기 육체의 만족으로 즐거운 장난거리로 그렇게 대했는데 처음으로 기생인 자기를 사랑하는 그 남자의 눈빛을 봤을 때 기생 라합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나님, 어제 우리 전도자 모임 때 이야기를 좀 했더니 박영준 목사님 어제 그 이야기 했는데 기생 라합하고 며느리 루트하고 교제하는 이야기. 야, 나 그 이야기 자세히 했을 거예요. 그날 너 시아버지가 단 사람하고 같이 들어와서 난 별로 관심 없었어. 첫눈에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았지.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며 정탐하러 왔구나. 내가 잘하면 저 사람들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뭐 하는데 막 문 두드리면 문 열어! 얼른 삼대 숨겼어. 그리고 그 군인들을 따돌리고 내가 너 시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했어. 그때 너 시아버지 얼굴 지금도 잊어지지 않아. 나를 막 사랑한 눈빛 말 한마디 안 해도 너 시아버지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 그런데도 프로포즈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 있었지. 너 시아버지가 얼굴이 붉어지더니 나한테 뭐라고 말 이렇게 말하라. 그대가 나를 살려줬어요. 난 지금까지 참 많은 여자들을 봤지만 당신 같은 여자는 처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자제할래도 그게 안 돼요. 난 이야기를 꼭 당신에게 해야만 하겠어요. 당신 내가 이 지구에 제일 사랑하는 여자예요.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당신 허락해 주세요. 너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 나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살았는데 그때 내가 비로소 여자란 걸 느꼈고 한 남자의 사랑을 받는 여자란 걸 느꼈으며 한 남자의 사랑 속에 내가 행복한 나를 처음으로 내가 발견했다. 그날부터 내 마음에 내가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마음들이 일어나서 내 삶을 주장했어. 아마 옆에 주변 사람들과 나를 미쳤다고 하는지 몰라. 내 행동은 조용하지만 내 마음은 한시도 조용하지 않았어. 널 시아버지하고 새로 다칠 이스라엘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고 그때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가서 설명을 해서 우리 집에 모셔야 하고 내가 그 기다리고 있다 다시 그 남편이 될 사람이 올 때 내가 얼마나 기뻐해야 하고 내가 남편 아버지에게 가서 시합이 될 사람에게 내가 기생이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야 막 그런 이야기 늘 내 마음이 분주했었어. 그리고 행복했었어. 야 아가 아가 내가 어찌하다가 기생이 됐는지 저녁에 혼자 내가 너무 적막하고 너무 괴로워서 내가 참 여러 날 밤 잠을 못 자고 혼자 탄식하고 내가 어찌다가 기생이 됐지 내가 어찌다 우리 가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친정아버지 한번 보고 싶어도 가보지도 못하고 가족들이 끌리는 사람이 됐고 수많은 남자들의 비위를 맞춰야 하고 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술을 따르야 하고 그랬던 나였는데 참 내가 참마음으로 사랑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고 나를 그 멸망에도 구원하시기 위해 정탐을 보냈대 너 아버지를 보내셨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너무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 속에 너무너무 깊은 사람들의 사연이 이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장가 못 간 사람들 스파이로 가세요. 그리고 꼭 기생집에 가서 주무세요.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여리고 여자도 아니고 기생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생나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파이를 보내고 들켜가지고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 잡으려고 했고 그런 각본을 만들어서 기생나압을 구원하고 살몬의 아내를 만들고 살몬의 아내가 돼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여리고에 있는 라합이나 그 품을 가지고 다 구원하신 거죠.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앞에 길을 인도하고 계시면서 사람들을 만나 여러분들의 구원을 받게 하고 그 살몬이 가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라합! 라합! 나 여기 왔어! 살몬이 어디 있어! 문이 열리면서 방 안에 사람들이 이만큼 가득 모여있는 거예요. 반가워. 반가워. 우리 다 여기 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오빠. 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제가 여호수아 장군님께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님께서 저를 보내서 여러분 다 보호하라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여기 계십시오. 내가 보고 여러분들 구해드릴게요. 살몬이 여리고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아름다운 정말 세상에 가장 귀한 아내를 얻고 제일 재밌는 건 라합이 아기를 가지고 배가 불러가냐. 저는 여자들이 아기 가진 그 배를 보면 참 감사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막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고 보아스가 유력한 자가 되고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왕을 낳고 예수의 족보를 잇고 여러분 모두 이 시대의 라합이고 이 시대의 살몬이고 우리의 걸음걸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